여러분,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항상 정답도 그렇고 진리도 그렇고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간단한 겁니다.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 있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폴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제 그런 겁니다. 원래 원제가 All I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좀 기억나시라고 몇 가지 내용 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은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 가르쳐주는 거 배우는 거 하지만 인생 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건데 알고 보니까 그때 배운 거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쉐어해라 이거죠. 그다음에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내가 어지럽힌 것은 엄마로 하여금 혹은 아내로 하여금 치우게 하라. 아, 좀 찔리는데요. 내가 어지럽힌 것은 내가 깨끗이 치워라. 밥 먹기 전에는 뭐 하라? 손을 씻어라. 화장실 쓴 다음에는 꼭 어떻게 하라? 손 씻기 전에 물을 내려라. 우리 집에 보니까 물을 안 내리는 녀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좀 이렇게 속이 거북해지는 게 있는데 뭐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뭐 배우고 생각하고 날마다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하고 오후에는 낮잠도 자라. 뭐 이런 내용들이래요. 그러니까 다 너무 다 아는 거고 심플한 거지만 인생을 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림 동화책과 태어나서 처음 익힌 의미 있는 단어인 이것을 기억하라.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Look, 엄마 아빠 뭐 이것도 있지만 뭐 그건 본능적으로 나오겠지만 Look, 이것 봐요. Look this. Look at tha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삶에 대한 신비로움과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약점은 뭡니까? 이 심플하고 다 아는 간단한 것을 늘 정반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황금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황금률이 뭐죠? 골든 룰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도 대접해라. 이게 이제 황금률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거꾸로 하죠. 남이 대접해주는 거 봐서 나도 거기에 맞춰서 대접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은 먼저 해주라는 거죠.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것처럼, 받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는 거 봐서 give and take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라도 하는 사람은 양반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이렇게 해주는 이 정도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대접해준 만큼도 안 해주는 사람이 뭐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거는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죠. 은혜를 갚는 거는 주로 누가 갚습니까? 좋은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나왔으면 네. 은혜 갚는 건 까치가 갚는 것 같고 사람은 은혜를 잘 이렇게 갚지를 않죠. 아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요 대목에서 웃음이 빵 터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예상대로 안 되면은 좀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좀 웃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저런 거 예 이게 남이 받고자 하는 대로 예 받고면 먼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 저도 나중에 기억했다가. 예, 웃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되고 뭔가 이렇게 움켜쥐지 않으면 불안하고 남보다 더 좀 가지지 못하면 혹은 덜 가지고 있으면은 불안합니다. 나눠주는 거는 더 불안하죠.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소위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 구절이 뭐죠?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제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아, 이 말씀은 해상 무역을 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누가 웃으셨나요? 예, 해상 무역을 하라. 예. 근데 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예, 이렇게 학자들 중에나 이렇게 목회자들 중에 그렇게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에서 뭐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분산 투자의 지혜를 배우라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에다가만 다 투자해 놓으면은 그거 망하면 쫄딱 망하니까 뭐 일곱 여덟 개 나눠가지고 분산해서 투자해라 이런 이제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또 진지하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빵 같은 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음식은 원어로 보면 빵에 가까운데요. 빵을 물에 던지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물에다가 빵을 던지면은 그 빵을 누가 먹는다? 아, 물고기들이 먹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며칠 뒤에 잡으면은 네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해석들이 해상 무역을 해라, 분산 투자해라,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이게 다 실제로 해석하는 내용들이에요. 웃기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만큼 난해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라고 알겠습니까만은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그 전도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뭐 요 정도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은 기대하지 말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 하면은 뭘 얻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지 말고 그냥 베풀어라.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두어드릴 수 있게 된다. 이게 더 가까운 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구름이 비를 머금고 물을 머금고 있지만 그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지 않느냐. 근데 그거 막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파종도 못하고 하면 거두지도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머니의 태에서 태아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신묘막측하다. 네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순간 최선을 다해라. 어떤 게 잘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루어 봤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네가 필요한 때가 되었을 때 정말 네가 도움이 절실한 때가 되었을 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무난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이 성경적인 정신하고도 맞거든요. 이렇게 뭐 난해한 구절만 있습니까? 더 적극적인 말씀도 있죠.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너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누구로부터 오는지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만큼 너도 토해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 복의 원천이고 근원인지 기억하고 또 너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네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손과 발 통로가 되어라 이런 뜻이죠. 이사야 58장 7절에도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고륙을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양식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런데 요 바로 앞에 6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지금 이 본문 7절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고요? 너 밥 안 먹고 막 매달리고 나무 붙잡고 뭐 기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아,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네 도움이 필요한 곤욕을 보면 피하여 숨지 않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이 원하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음식을 멀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쩌면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살고자 하는 이 본성을 억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움켜진 손을 펼치는 거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곤욕을 귀찮다 피하거나 숨지 않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에 그 원하는 재료를 주지 아니하는 진정한 금식이다 얘기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에게 주님 주신 약속이 뭐죠? 그 바로 다음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치유와 동행과 영광과 하나님의 복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거는 구약에나 있는 말씀이지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 어떤 글을 올리셨길래 봤더니 미국에서 아주 큰 교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기사를 갖다 올렸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한 말이 논란이 된 건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십계명 지킬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약간 배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는 이제 법원이라든지 공공기관 가면은 십계명 같은 게 이제 새겨져 있기도 하고 뭐 써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진정을 하고 또 뭐 고소를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종교적인 걸 갖다가 정부 기관에 두냐? 저거 철거해라, 없애라 이렇게 막 이제 요구하는 뭐 민원이나 소송이 들어오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 얘기는 그러지 말고 그냥 없애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뭐 우리가 지킬 것도 아니고 구약에 있는 계명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폐기 처분된 거기 때문에 그거 우리한테 큰 의미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싸우냐 없애버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신약에 있는 산상수훈 뭐 이런 거 갖다가 거기다가 놓자 뭐 이제 이렇게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쿨해 보이고 굉장히 뭔가 좀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편향된 믿음이죠. 구약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신약에 보면 신약의 기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구약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러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주셨던 본래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 필요 없다. 이제 구약은 잘라가지고 안 봐도 된다. 이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사인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구약, 신약 다 중요하죠. 근데 신약에도 물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먼저 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성경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하게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너희한테서 받은 사람이 후하게 더해 준다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을 바라본 지켜본 하나님이 더 후하게 넘치도록 하실 거라는 거죠. 진리는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이거 가지고 막 분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죠.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심플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게 심플하게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역시나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반대로 합니다. 뭐 말하기는 빠르고 듣기는 더디고 그렇습니다. 남의 말 잘 안 듣고 자기 말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나 갈등들이 있죠.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뭐가 더 중요하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하든지 그 다음에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하는 훈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훈련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과 상처가 많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책을 봤더니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육신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물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기 위하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와 눈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상대할 때 교사들이 무릎을 꿇고 그 눈높이를 맞추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수준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뭐 자세만 낮춘다고 됩니까? 무릎은 꿇고는 막 고압적인 자세로 이야기하거나 대하면은 그거는 그 정신에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안 되면 우리가 겪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아시죠. 본인이 꼭 겪어봐야 아 내가 겪어보니까 이제 알겠네.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내가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자식을 낳아봐야 또 아는 것들이 있고 철이 들어봐야 아는 것이 있고 내가 그 입장에 가봐야 이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굳이 인간이 안 되셔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굳이 인간이 되셨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 수준에서 대화하시려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당하는 고통도 당하셨지. 그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가지고 죽으셨지. 누구 말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두신 것은 녹슨 그 세계의 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셨지. 나를 그만큼 두 팔 활짝 벌려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보여주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셨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 책에 나와있는 이야기 중에 한 4살짜리 여자아이 이야기가 나와요. 밤에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꿨나 봐요. 깼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달려온 겁니다. 미국에서는 다 따로 자지 않습니까? 어린 애라도. 와가지고 이제 불을 켜고는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무서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냐 얘기하는 게 이렇게 자기 방에 깜깜한데 일어나니까 막 도깨비들하고 막 몬스터들이 막 득실거리는 것 같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을 시킨 다음에 다시금 이제 손을 잡고 그 아이의 방으로 이제 데려왔습니다. 데려와가지고 방에 이제 불을 환히 이제 켠 다음에 침대에 눕히면서 이제 아이에게 이제 다짐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얘야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 여기에 너 혼자만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내 곁에 계시거든.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4살짜리 여자 꼬마아이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거는 나도 알아요 엄마. 하지만 나는 몸이 있는 사람이 방에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진짜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 굉장히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대답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어디든 계신다라고 하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 사실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하면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술이 바로 듣는 기술 혹은 경청의 기술입니다.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아 목사님 그러니까 내 얘기 좀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원칙은 뭐라고요?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듣도록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듣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신학자와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섬기는 일을 맡은 이들이 필연적으로 씨름하게 되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부추기는 목소리가 하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음성 중에서 무엇을 들을지를 교회의 리더들은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두 번째 목소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든 사람에게서 주님의 음성과 얼굴과 손길을 알아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일 예배 때 설교 말씀 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부족하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방송 많이 들으라 이런 뜻입니까? 설교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런 뜻인가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 바로 앞절을 보시면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대로 대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듣지 않았다는 말과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을 같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비슷한 의미라는 거죠.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말씀도 주어졌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듣기는 들었죠. 하지만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말은 순종할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걸 이스라엘 백성 다 들었죠. 귀로는 들었습니다. 근데 듣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귀로만 들었지 마음으로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렇게 모세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한국 성경이 좀 잘못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지켜라, 행해라 이렇게 약간 동사로 이렇게 이제 쓰고 있지만 원래 원어로 봤을 때는 이것은 동사라기보다 목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냥 말씀을 지켜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더 좀 가깝게 표현하자면 간직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목적은 뭐라고요? 간직하기 위해서 내 안에 내 마음에 혹은 내 마음에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은 계속 뭔가 하라고 하는 명령처럼 보이잖아요. 들어라, 지켜라, 행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막 율법적으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거 못 지키면 마음이 힘들고 막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네가 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할 목적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조금 더 바꾸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네가 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들린다는 거예요. 듣는 목적은 간직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하기 위해서. 결국 무엇의 문제라고요? 가치의 문제예요. 네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가치를 두고 신뢰를 하겠느냐 아니면 세상이 속삭이고 아니면 네가 네 머리로 판단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겠느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웃음거리가 될 것 같고 망신살이가 될 것 같고 이러다가 망할 것 같고 심지어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겠습니다. 킵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랑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래서 내 마음에 담아두고 지키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컨퍼런스 갔을 때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이야말로 정말 이상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그렇고 대다수 사람들이 남의 말 듣는 거 싫어합니다.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 있으면 그냥 들이박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이하게도 왕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왕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왕을 사랑합니다. 왕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시는 거, 왕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막 듣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하는 거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저 그냥 말씀만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또 말씀 주신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그러면은 그 들음이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 커져나가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말씀만 많이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자세가 있죠. 말씀을 신뢰하고 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간직할 때 그 말씀을 간직할 때 그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선순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도 네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죠. 무엇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자 귀 기울이면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4장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8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14장 35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유치원생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까? 너 귀 있어 없어? 저 귀 있는데요. 아 그럼 들어. 이런 얘기가 아니죠. 정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부릴 듯이 일어나고 또 자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자꾸 듣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듣고 누구에게서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타락도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누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저 말씀 많이 읽고 그저 말씀 많이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 말씀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간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심이 없이 결단이 없이 듣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들어도 안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기꺼이 도와주시고자 작정하신 분이시죠.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귀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지금 막 나한테 지금 욕하는 거야? 나 저주하는 거야? 나 망하라는 거야? 나 이렇게 행복하게 못 살게 지금 억지로 막 묶어두려는 거야? 나 자유를 빼앗아 가려는 거야? 나한테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 가려는 말씀? 이렇게 듣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죠. 하지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말씀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듣는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는 것으로부터. 근데 그 전제와 기본 자세가 뭐라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면 그전에는 그냥 문자에 불과했던 말씀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막 나를 갖다가 막 얽매고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뺏어가려고 것처럼 보이던 말씀들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풍성케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고 그냥 간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 로마서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이제 또 우리가 2019년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2019년은 내 마음을 늘 정비함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인지 주의 말씀이 가장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는지 그 중심을 늘 확인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늘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삶으로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겐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으리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으리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소서.